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으면 다음 절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라 하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작년 9월에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사진 하나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세살배기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 그 아일란 쿠르디의 시체가 터키 해변에 잠자는 것처럼 누워있는 사진. 그 사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세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전 중인 시리아를 탈출한 시리아 난민선이 이 난민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막힌 국경으로 인해서 지중해를 계속해서 배회하다가 결국 풍랑에 배가 뒤집혀서 많은 수의 난민들이 물에 빠져 죽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중 3살 어린 쿠르디가 파도에 밀려 죽음이 되어 터키 해변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인들의 인류애를 자극하여서 시리아 난민 유입을 반대했던 유럽의 닫혀진 국경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난민들을 받아들였던 여러 유럽의 국가에서 또 엄청난 테러 사건이 무차별적으로 일어납니다. 과격 이슬람주의자들, 그들이 이 쿠르디 사건 이후로 두 달 뒤에 파리에서 콘서트 홀 테러 사건을 벌입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지금도 유럽에서는 파리와 영국, 프랑스, 독일 무차별적으로 지금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테러를 막을 수 없는 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민 2세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개인 테러이기 때문에 그냥 분노의 폭탄이 스스로 되어서 그냥 그 도시의 한복판에 자기가 터뜨려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트럭을 몰고 군중이 많은 그곳을 향해 돌진하는 테러. 작년 11월 벌어졌던 파리 테러의 배후에 아바우드라는 30살 먹은 청년이 배우였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청년은 IS 대원의 그 시리아에서 온 것이 아니라 벨기에에 살고 있는 이민 2세 청년이었다라는 것에 유럽이 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서구 사회 교육을 받은 서구에서 태어난 이민 2세들이 이렇게 유럽을 파괴하고 서구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을까? 대부분 3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서구 사회의 일원이면서도 자기들이 자라난 그 사회를 분노하며 그 사회를 부시겠다고 폭탄이 되어서 지금 나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자 두 달 전만 해도 어린아이의 시신을 보면서 우리가 참 잘못했나 보다, 우리가 참 이기적이야 하고 인류애를 발휘하면서 열렸던 그 국경의 문이 그럴 줄 알았어, 받아들이면 안 됐어, 중동 사람들은 이슬람주의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 하는 서구인들의 생각들을 더 굳혀지면서 심각한, 이미 유럽으로 이민 오고 미국에 정착한 중동 이민자들 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왜 이 짓을 할까? 테러를 하면 할수록 서방 사회에서는 더 응징을 하게 되는데 왜 이 짓을 그 과격한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과격주의자들은 왜 이 일을 굳이 해야만 될까?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국제 정치 전문가들이 항상 내놓은 이유를 들으면 설득이 돼요. 과격주의자들은,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의 생각은 이것인데, 유럽과 서구 사회에 정착한 이슬람권의 이민자들이 서구 문화에 잘 정착하게 되면 그것이 이슬람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어떻게든지 이슬람 사람들의 이민자들의 그 모습과 서구 사회가 잘 화합하지 못하도록 이 반대, 서로서로 미워하게 하는 정책으로 이런 테러를 자꾸 저지른다는 거죠.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선입견에 빠집니다. 테러가 일어나면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하죠. 이슬람은 위험해. 중동 사람만 지나가도 혹시 저 사람 혹시 뭘 소지하고 있진 않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이지 않게 또 경험하게 되는 선량한 이슬람 사람들과 중동 이민자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되는지 또 모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미 서구 사회의 가치관에 물들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슬람 사람들이 요동치면서 이 IS의 선전선동에 넘어간 젊은 20대, 30대가 그 사회를 증오하고 분노하면서 이렇게 테러리스트로 나서게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미움과 분노는 조장하면 조장할수록 더 커지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산불처럼 전 세계로 지금 번져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똑같은 청년, 똑같이 20대, 30대를 억울하게 차별받고 누명 쓰고 힘들게 살았던 한 청년이 보였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 오늘 주인공 요셉입니다. 복잡한 가정사정 여러분 다 아시죠? 어머니만 4명이에요. 자식은 이복동생, 이복형들 합쳐서 형제들이 11.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마 강제 이주를 당한 거죠. 그때 당시에 가장 세계 중심지라고 하는 이집트로 이주하게 된 거죠. 혈혈단신. 그곳에서 이 청년은 부지런하고 열심 있는 그 덕에 어느 고위 관직에 있는 그 사람의 집에서 그 열심과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아주 고위 그 집안에서 노예면서도 노예들을 다스리는 그런 직책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열심이고 성실한 것의 한계는 또 뭔가면 그 집 주인의 여인, 아내가 유혹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는 과정 중에 누명을 써서 파렴치범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아주 부끄러운 인생, 아주 그냥 불행이라는 것은 혼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는 그 청년이 요셉입니다. 근데 이 청년의 마지막을 여러분 저 다 아시죠? 이 청년은 이 모든 환경, 이런 모든 말도 안 되는 이런 주변 상황을 이겨내고 결국은 그 마지막 그 경제 위기였을 거예요. 이집트의 극심한 경제 위기, 아니 세계 위기였어요.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게 만든 총리로서 큰 업적을 남깁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의 그 업적은 딴 게 아니라 엄청나게 무너진 그 경제와 그리고 아사 직전에 다 굶어 죽게 된 형편의 세계 사람들을 살려낸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이라는 거죠.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주민, 말도 안 되는 보면 저런 사람이 무슨 우리나라의 총리가 되겠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신분이었고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청년 요셉이 세상을 살리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의 삶을 계속해서 쫓아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연속이었는지, 요셉이 힘들 수밖에 없었던 그 시작점은 아이러니에게도 요셉을 가장 사랑했었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 야곱의 편애가 요셉으로 하여금, 아니 요셉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정말 불행으로 치닫게 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야곱도 실은 부모의 편애로 피해받은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너무 고기를 좋아하는 나머지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해서 가져온 고기에 너무너무 만족해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아내로 인해서 아내에게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하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첫째니까,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마음껏 잡아오는 첫째니까 우리 장남 하면서 너무너무 이뻐하고 그걸 바라보는 야곱. 그래서 제이콥스 컴플렉스라는 말이 생겼다라고 하잖아요. 둘째의 시기, 둘째의 열등감. 야곱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살았습니까?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 존재예요. 미워하고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자기도 그렇게 닮아가요. 심한 시집살이 한 시어머님이 비슷하게 시집살이 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엄하게 자란 부모가 엄하게 자식들을 대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도 그렇게 힘들었으면서도 자기도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물론 자기가 가장 사랑한 여인 라헬에게서 나서 그랬기 때문에지만 요셉을 이뻐해도 너무 이뻐했어요. 그건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심지어는 뭐냐면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사게 만들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 color of coat,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가운 비슷한 거, 이렇게 조끼 비슷한 걸 이렇게 얹혀주는데 그게 이제 새똥옷 같은 것을 입혔다는 거예요. 중동의 당시의 풍속은 왕자와 공주에게 이렇게 표신하라고 입혀주는 가운이거든요. 요셉 혼자면 좋겠는데 열한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냥 집 방 안에서만 야곱이 보는 앞에서만 입히고 그냥 뺏기면 좋을 텐데 계속 입고 돌아다니라고 했어요. 어린 요셉은 그게 뭘 의미하고 뭘 상징하는지도 모르고 좋아서 입고 다녔는데 그걸 보고 지내야 됐던 형들은 미움과 시기, 이거에 여러분, 이거 끊어지지 않으면 점점 더 커지는 거 아시죠? 결국은 형들은 그 미움,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듭니다. 아니, 죽였습니다, 거의. 마지막 죽이기 직전 큰형 루벤에 의해서 야,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겨우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형들은 꼴도 보기 싫은 이 요셉을 정말 죽인 것처럼 노예 상인에게 거저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형들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들의 기억에서 그들이 보기만 해도 꼴보기 싫었었던 그 동생을 기억을 지워버린 거죠. 천신만고 끝에 보디발이라는 바로 임금의 시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대장일 거예요.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집의 총무가 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여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이지만 또 그곳에 가서도 간수장에게 잘 보여서 간수를 돕는 역할을 하면서 감옥에 지내는 요셉이 됩니다. 고비 넘으면 넘을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파란만장한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가면 갈수록 우리 생각에, 제 생각에 어울리지 않은 단어를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에 집어넣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끌려갔는데 노예로 끌려간 그 노예 신분에서 요셉이 어떻게 보였냐면 형통하였더라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보다 더한 상황인데도요. 39장 2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통, 알고 있는 성공이라는 개념에서는 이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노예가 되지 말았어야죠. 노예가 되게 해놓고는 형통하다라는 말을 왜 씁니까? 양보해서, 자, 노예가 됐지만 그래도 겨우 어렵게 어렵게 노력해서 노예 중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받는 총무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파렴치한 죄수의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형통하였더라. 죄수가 되지 말게 했어야죠. 그 상황을 막아줬어야죠. 그게 우리 생각이죠. 근데 성경은 요셉을 이야기할 때 반복적으로 형통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반복해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분리를 해봤어요. 나이로는 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세, 야곱 147세, 요셉 110세. 산 나이로는 요셉이 가장 작거든요. 근데 한번 보니까 요셉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꼼꼼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달리 요셉에게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상황이 정말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꾸 붙여주시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유를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는데 요셉만큼은 한마디도 안 한 게 있어요. 원망이었어요. 불평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요셉만큼 원망해도 될 사람 없거든요. 요셉만큼 불평해도 사람들 다 고개 끄덕일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되었을 때도 죄수의 신분이 되었을 때도 그는 원망으로 불평으로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이랬을 거야. 노예로 끌려가는 그때 내가 누군데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입고 다녔던 그 채색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노예가 가장 노예다운 것은 뭡니까? 노예의 삶의 가장 정형적인 노예의 모습이 뭡니까? 주인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있나 없나. 없으면 어떻게요? 그냥 자면 돼요. 걸리지만 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노예는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때리면 맞고 일 시키면 일하고 밥 주면 밥 먹고 이게 노예잖아요. 그리고 노예가 주로 하는 게 뭡니까? 뒤에서 노예들끼리 모여서 주인의 뒷담화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그런 노예가 잘못됐습니까? 그냥 노예지. 근데 요셉을 보니까 노예 같지 않은 노예인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주인같이 살아요. 주인이 아끼는 만큼 더 아껴요. 주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생각해요. 그러니 주인이 노예인 요셉을 주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그냥 게으르고 다 어쩌면 안 들키기만 하면 되는 인생을 사는데 그게 노예인데 주인과 같은 마인드로 주인과 같은 모습으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은 주인의 자리를 주는 거예요. 네가 내 일 좀 해달라. 여러분 그 요셉이 누명을 썼고 죄수가 됩니다.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살아보질 않아서 잘 모르지만 뭐 이것 때문에 감옥 갈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에 이렇게 보면 죄수들이 감옥에 가서 더 악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죄인치고 자기가 죄를 진짜 지어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 드물대요. 대부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수가 없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진짜 도둑놈들은 저렇게 밖에서 활개치고 다니는데 이런 내가 여기에 잡혀있다라니 억울해.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을 미워하는 것을 더 넘어서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죄수의 신분에서 죄수들이 하는 모습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 감옥에서 죄수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수 같지 않고 어땠다고요? 간수 같았다는 거예요. 아 참. 간수장이 죄수를 보면서 저게 죄수인지 간수인지 구분이 안 된 거예요. 죄수면 죄수답게 욕이나 했었고 원망이나 했었고 내가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이래 이래 가지고 그 주인 여자 그 마음에서 막 험담을 다 쏟아내야 되는데 죄수들을 돕는다는 거 아니에요. 간수처럼 사니까 간수장이 간수장 같은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을 성경에서 가장 요셉의 삶을 요약한 구절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요셉이 요셉일 수 있었던 것. 요셉이 그때 당시는 누가 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 포기해도 될 만한 노예로 전락하고 죄수로 전락했을 때 그때 요셉의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레슨이었다라는 거죠. 요셉이 그때 집에서는 총무 역할을 했고 감옥에서는 간수장 역할을 했기에 그는 이후에 나라를 경영하고 세계를 경영하는 안목과 능력을 훈련을 받았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인내했기에 그가 그것을 훈련으로 생각했기에 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상의 복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처럼 되어진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놈은 팔자가 좋아서 금수저가 되어서 그저 군대를 가도 좋은 보직만 뽑혀서 가고 누구는 태어나면서 흙수저가 되어서 맨날 뺑뺑이만 돌고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별히 20대, 30대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분노일 수 있고 세상이 저주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태어났고 서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차별받는 이유로 모멸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세상의 폭탄이 되어서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청년들이 있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죠. 이 시대 그 조건보다 더 악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청년 요셉.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30살입니다. 30살. 청년 30살 먹은 요셉이 어떻게 망가진 사회, 무너진 나라, 세상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을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셉이 했어. 너네도 할 수 있어.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그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시간으로 안 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분명히 이겨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의 복으로 우뚝 세우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은 거기서 안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해서 그리고 신앙적으로 아주 월등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도 제법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읽게 하세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고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요셉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처가 있었던 것을 알게 돼요. 누굽니까? 가족 문제. 겉으로 보면 믿음 좋고 겉으로 보면 일도 잘하고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은 다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족 문제 앞에서는 아무 손도 못 쓰고 쓰러지는, 넘어지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마지막 세상의 복인 사람들은 어때야 되는지를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요셉이 해결하지 못했었던 형들과의 관계에서 트라우마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요셉은 잠 못 드는 밤이 있었을 거예요. 보고 싶은 형들 생각만 하면 애증이 교차하는 거죠. 보고는 싶은데 뭐해?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가? 어떻게 화해와 용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사실 오늘 창세기 45장의 말씀은 45장으로만 보면 이해가 덜 돼요. 42장부터 시작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이 개인 얘기거든요. 형제 간의 이 증오, 형제 간의 상처, 가족 간의 이 문제 여기에 세 장씩이나 할애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도 그런 아픔이 사역자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누구한테 드러낼 수 없는 아픔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42장부터 요셉과 그 형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 모든 곳이 흉년이 되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구할 양식이 없어서 결국은 이집트까지 양식을 얻으러 찾아온 형들과 그 양식을 나눠주는 책임자인 요셉이 극적으로 만납니다. 일단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진정한 화해의 프로세스를 이루시는지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가해자와 피해자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상처가 있어요. 피해자는 두말할 것 없이 더 많고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두 파티 가해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우선 가해자가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한 반성을 하게 만드시죠. 요셉은 계속해서 시험 비슷하게 형들을 몰고 갑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형들에게 형들 자신이 누군지를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준 거라는 거죠. 요셉은 형들을 영탐꾼, 이집트를 해를 끼치려고 하는 스파이로 몰아갑니다. 막 추궁하면서 막내 동생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말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고향에 두고 온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형들은 자기들이 이전에 미워서 죽여버렸던 요셉을 떠올립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때 지금 요셉이 요셉인 줄 모르고 이집트 말을 쓰고 있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말로, 히브리 말로 자기들끼리 한 얘기예요. 집에 있는 막내라는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내가 알겠다. 이 상황이 지금 이게 번져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점점 어려운 상황이 갈 때 그들 마음속에 죄의식이 자극되어지는 거죠. 그때 그 요셉이 애걸했을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그때 우리가 듣지 않았어.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24절 전반부에 요셉은 그 말을 듣고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다가 피해자가 그 굳어졌던 마음, 풀리지 않는 마음이 그 형들이 아 우리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될 걸, 우리가 그때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받는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요셉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할 때 피해자는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가 받았던 그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울었다라고 했어요. 그 눈물이 굳었던 그동안 참았던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상처를 씻고 치유하기 시작한 소독약과 같은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안 끝납니다. 화해 프로세스는 좀 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내가 아유 다짐했지 뭐 그래 내가 참자 내가 용서하자 이렇게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에요.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베냐민에게 다 잘 대접해놓고는 돌아갈 때 베냐민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소중한 은잔을 숨겨가지고 가게 한 다음에 다시 잡아내죠. 그리고는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고. 더 좋은 조건은 베냐민만 남겨놓고 너네들은 그냥 가도 된다라고 시험합니다. 아마 요셉의 마지막 걱정은 이거였을 거예요. 베냐민도 나하고 똑같이 형들이 미워하는 거 아니야? 돌아가다가 베냐민도 나와 똑같이 죽었다라고 죽여놓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아 오다가 죽었어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아마 이것이 걱정됐는지 아니면 마지막 시험을 베냐민을 붙잡는 것으로 하게 합니다. 그러자 형 중에서 유다가 나섭니다.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보입니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전에 저질렀었던 그 죄값을 내가 지겠다라는 거예요. 이 베냐민을 여기다 놓고 가면 우리 아버지 야곱 죽습니다. 그러니 내가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고 이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미워 죽이고 싶어가지고 올 다 껍데기 벗겨놓고 죽이려고 들었었던 그 미움이 변해서 그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책임지는 모습이 보일 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드디어 요셉은 그 깊은 상처가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만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사랑해야 되는 관계들, 정말 용서하고 정말 품어줘야 되는 그 관계들이 깨어진 것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백하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갚아주라고. 여러분,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 화해가 일어나고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이렇게 형제들이 화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영광 받으십니까? 창세기 45장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과연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화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많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했어도 그 성공은 형제 자매들의 가슴을 오히려 아프게 하는 그냥 미움의 연속선으로 끝날 거예요. 더 시기하게 만드는 근거로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근데 화해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더 이상 당신들 걱정하지 말고 나도 더 이상 마음에 안 풀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세상이 복이 되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이루신 일이라고 찬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제작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첫 주 설교가 복이 되십시오라는 설교였습니다. 근데 그 설교 끝나고 다음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주님께서 구체적인 복이 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처음 그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제작교회를 그 세상의 복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확인하면 됐는데 하나님은 제가 좀 아둔한가 봐요. 두 번 더 확인을 보게 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퍼스트 UMC 시니어 패스터 클레그 목사님과 만났어요. 실은 제가 요청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빽빽하게 써가지고 간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필요해요 하면서 막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안 된다면 어떡하지 하고 막 제가 플랜 B까지 옆에다 써놓고 막 그랬는데 Why not?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된다는 거예요. 안 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왜 이럴까? 근데 이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한테 복이라면 너희들도 우리한테 복이야. 그러면서 우리 퍼스트 UMC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막 써주시는 거예요. 칠판에다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국민학교가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 참 어렵고 힘든 애들이 많대요. 그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급식을 좀 배급 나눠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방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이 퍼듀라는 거죠. 뭐 그 설명 안 해도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퍼듀에 있는 대학생들을 품는 것.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영적으로 성장할 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넘버원 비전은 매일매일 이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비전하고 퍼듀 제자교회 비전하고 퍼스트 UMC 비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빌려 쓰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와 함께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도울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천히 돕자. 이제 계속 도울 일밖에 없는데 노예가 노예로 살지 않고 주인으로 사는 것, 노예의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수가 죄수로 살지 않고 간수로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죄수의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만이 가능한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요셉이 불렀을 것 같은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은 형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한 마음, 그 상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몰려 감옥의 죄수로 던져졌을 때 요셉은 이런 더러운 세상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홀로 눈물을 흘리는 이 상황, 자기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래, 세상 모든 것 다 사라져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사는 거야. 이 고백이 아마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불러야 될 이 찬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옵소서. 주님, 내 눈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를 감싸주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눈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바라던 그 소망 다 사라졌어도 주님 한 분 내게 계시면 그것으로 다시 일어나고 그것으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들 이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내 입술에서 원망보다는 불평보다는 찬양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맛볼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죄수가 죄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여 간수로 사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죄인이 죄 아버지 주님 아버지 노예가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요셉이 형제들과 결국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었으면 뭐합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잘못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들 우리 마음속에 가족이기 때문에 또 너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들 주님께 내어맡기고 프로세스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죄 잘못했으면 잘못됐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눈물을 우리에게 줄 것이고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내가 갚아줄 것이 있다면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결단하는 또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픔들, 이 상처들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이제 치유받길 원합니다. 화해의 시간들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여 정말 아프고 힘든 이야기들 정말 아버지 우리 속에 누구도 내놓을 수 없게 만든 아버지 그 상처들 주님 아버지여 요셉이 그 형들과 화해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음을 믿습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시작하길 원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서 눈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픈 마음들 우리의 상처들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돌덩어리 같은 것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개입하여 주옵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그 말씀 내 삶에 적용하고 회복하는 역사로 세상에 복이 되는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말씀이 이제 땅에 심어졌사오니 심령 심령들마다 열매 맺는 세상에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능력이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견디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복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아들, 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